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주 뛰어난 깨달음이나 어떤 발견에는 뛰어난 질문이 있습니다. 위대한 질문에 위대한 깨달음에 사실 먼저 위대한 질문이 있죠.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마가복음 11장, 12장에 기록된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 질문과 대화가 오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까지 다양했죠. 하지만 답하는 분은 단 하나,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자는 앞선 연구자들이나 선생님들의 업적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 업적들을 더 발전시키려고, 그러니까 더 낮고 좋은 상태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는 목적으로 묻습니다. 흔히 현대 과학의 기초를 다진 과학자를 뽑으라면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을 꼽습니다.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사과나무를 보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 질문을 했다 아니다라는 뭐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지?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뉴턴보다 앞선 과학자들이 찾아낸 사실로부터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이 태어나던 해에 죽은 갈릴레이는 이전까지 초월적인 세계라 막연하게 상상했던 해, 달, 별, 천체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땅에 있는 다른 물질, 뭐 돌 이런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최첨단 과학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망원경. 그 망원경을 딱 보고 달을 보니까 상상처럼 달이 완벽한 원형의 아주 빛나는 반질반질한 그런 구가 아니고 우리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울퉁불퉁한 보통 땅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뉴턴은 이러한 발견들, 뭐 사실은 갈릴레오뿐만이 아니라 뭐 데카르트의 뭐 좌표계에 대한 그런 지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인 후에 바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과와 달이 똑같은 물질이라면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는가?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 학생들, 달은 왜 안 떨어질까요? 뉴턴은 많은 생각과 연구 끝에 이 질문을 바꿨습니다. 달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 아니고 사과처럼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전의 과학자들의 발견을 받아들인 거죠. 사과가 떨어진다면 달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왜 땅에 안 닿을까? 사과는 떨어져서 땅에 닿는데 달은 왜 땅에 안 닿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달이 아주 빠른 속도로 사실은 이동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달이 지구를 벗어나서 이게 직선운동에서 날아가지 않고 계속 지구 주변에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지구가 달을 붙잡고 있는 그 중력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러한 발견이 오늘날 고전역학이라고 불리면서 모든 사람이 배우는 과학적 법칙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질문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질문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예수님께 물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질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더 많이 배우고자,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여겼고 얕잡아 봤고 그분을 그저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허점이라 여겨지는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을 못할 것을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 질문은 사실은 덫이었고 함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질문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서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과 규례들, 율법이라 부르죠. 이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우리는 구약성경 안에 있는 율법을 많이 보죠. 이것들을 사실 일일이 써서 책으로 만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불렸습니다. 마태도 오늘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율법학자가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세 율법뿐만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해석한 많은 조상들의 해석들까지 율법에다 포함시켜서 율법을 아주 크게 다루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율법학자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 율법사는 앞선 다른 질문자들하고는 달랐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좋은 질문자였습니다. 그는 앞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율법제도, 여기에 담겨있는 뜻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자신이 평생 동안 연구해도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한 바로 그 제도, 그 법의 취지, 그러니까 목적, 다른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도 답을 주지 못했던 바로 그 의문에 대한 답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수원법, 형사취수법이라 불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이 율법,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몸이 죽은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신령한 것임을 알려주는 제도였다. 이 주님의 가르침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이러한 율법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바로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교제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 율법사는 깨달았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의 상식 기초에서 이 제도를 예수님 부활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부활의 가르침 계속 주셨는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허점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방아쇠처럼, 이게 무기처럼 이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은 이 제도는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율법, 이 구약성경에 담겨 있는 우리도 알고 있는 이 율법의 내용을 사실은 가장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거의 외워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율법학자는 어쩌면 이 예수님을 정말 특별한 분으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이 알고자,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자입니다. 함정으로서 혹은 덫으로서 질문 던진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선 여러분도 좀 좋은 질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몸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경 66권이 전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처럼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조명, 밝히 보여주셔서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좋은 질문자가 되셔서 예수님께 배우고 싶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탁월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차분히 읽으십시오. 누가 시켜서, 체크해서, 아니면 남들이 읽으니까 나도 읽어야 되는 이런 막연한 의무감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질문자의 자세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서기관이 좋은 질문자로서 물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8절에 나타나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과학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물리학하면 기본적으로는 물질의 운동, 이것을 많이 연구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뉴턴의 역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자기학, 맥스웰의 전자기학 나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죠. 그리고 상대성 이론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제 큰 세계, 이제 천차라든가 큰 세계에 해당되는 그런 물체들의 운동을 파악하는 그런 이론들인데요. 이제 오늘날 와서는 아주 작은 물질,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부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전자, 원자 단위의 이런 물질들의 운동까지도 지금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사실은 그 법칙, 그러니까 운동의 원리를 찾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세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나로라고 하는 비행체를 올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 그런 과학자들의 그런 법칙을 따라서, 발견하는 원리를 따라서 만들고 그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 우리가 물체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빛이 나고 건드리면 움직이고 하는 거 다 사실은 아주 작은 세계의 그런 입자들의 운동을 이해하는 그런 양자역학이 기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양자역학은 작은 세계는 잘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상대성 원리 이런 것들은 큰 세계는 잘 설명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맞는데요. 수학적으로 잘 안 맞아서 오늘날 과학자들은 단 한 가지 이론, 제가 최근 가져온다는 게 깜빡했는데, 최근 가지고 다니면서 있는 작은 책자가 있거든요. 그 제목이 궁극의 이론을 찾아서예요. 지난번에 소개드린 것 같아요. 원제는 뭐냐면 신의 방정식을 찾아서거든요. 원제는, 그러니까 원문 제목은.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쭉 보면 바로 작은 세계나 큰 세계나 다 설명할 수 있는 통일적인 이론, 말하자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다 결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론을 찾는 일들을 현대 과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막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와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 정말 전문가거든요. 모든 율법들을 많이 기억하고 사실은 다 내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 중에 으뜸되는 그런 율법은 무엇입니까? 마치 오늘날 과학자들이 모든 물리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어떤 방정식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다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율법, 핵심적인 율법, 열쇠가 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설명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밝히고자 하시는, 알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 하나의 율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앞에서 많은 질문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덫에 걸리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지만 그리고 나름대로의 잘못된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할 것이다 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의미가 있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좋은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좋은 질문자는 의도도 선합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이에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충분히 가질 만한 질문이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경 봉독하는 건데 받았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9절 31절까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선 예수님의 답은 너무나 명백하죠?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이죠. 먼저 이것 좀 잘 기억하시고요.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 사랑이죠. 질문자가 율법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한 말씀을 고르신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가져오신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그런 성호, 거룩한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러한 뜻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이죠. 모든 율법은 결국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 특히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라는 표현보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사랑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원래 사람의 정체성, 그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참신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이스라엘이 말씀하신 그분뿐이고 그분 창조자시잖아요. 사람은 그분의 피조물인데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원래 사람의 본 마음이고요. 원래 완벽한 사람의 그런 존재성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복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그게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되고 하나님은 실제로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요. 그분은 참으로 의롭고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가장 크고 능력 있는 분, 그리고 좋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쁜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좋아하는 것은 나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사람은 그 복을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복을 걷어차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죄라고 불릴 만한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뭐 자범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죄를 범하는 그런 마음에 가장 그 밑바닥, 기초에는 어떤 그런 악성이 있냐면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악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할 때 복된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은 것, 그게 원래 설계도예요. 좋은 설계도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도가 망가져버렸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뭔가를 하는 그런 죄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크고 으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하면 떠오르는 것은 십계명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이제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가게 되고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들이 주어지는데 명령과 규례, 율법들이 주어지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1계명을 명하시고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 보통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에 마음이 많이 가는데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죠. 좀 나아가면 율법을 지킨다는,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뜻도 됩니다. 나를 사랑하여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하겠죠. 나를 사랑하여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실 가장 많이 쓰고 쉬운 단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뜻을 알기 어렵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답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실 텐데요. 각자의 또 답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성경에서 사실 사랑한다는 것의 궁극은, 그러니까 아주 이제 가장 그 높은 지점은 사실상 그 사랑하는 그 대상,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되겠죠. 이 두 대상이 가장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사랑하면요, 안아주고 싶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부부가 안아주고 싶고, 그리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때 굉장히 행복하고 마음이 아주 즐겁죠. 안아주는 것이 사실은 아주 육적인 행위인데, 몸으로 하는 행위인데요. 그게 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가? 사실은 어떤 한 대상과 한 대상이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가 꼭 껴안아주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그것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물질이어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겹쳐질 수 없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뭐 상징적인 말로는 뭐 비유로는 되지만 그 물리적으로 내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실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끼리 가장 가까운 연합 관계는 꼭 껴안아 주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한다 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 바로 그러한 어떤 몸의 행위로서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죠. 사실 사랑은 한 대상과 한 대상이 가장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을 지키면 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이 정말 가까워져서 정말 연합되어서 그런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람 사이에도요, 명령과 순종은요, 사랑관계가 중요하죠.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을 했어요. 가게에 가서 뭐 좀 사올래? 명령했는데 자녀가 가는 마음이,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니까 뭐 시키셨으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돈 주시니까 해야지, 용돈 받으려고 해야지 이런다고 한다면 그 순종은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정말 인간의 명령과 순종의 관계에서도 두 대상의 사랑 관계는 그 명령을 가치 있게 하고 그 순종도 가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면, 좀 비약하면 모든 율법의 열쇠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은 사랑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상 모든 율법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주신 그런 목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매우 강조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조될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 속에서 사실은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우리 어떤 성화, 우리 거룩해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아름다운 표현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관계라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훨씬 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인격체와 사실상 하나가 되는,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연합관계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과학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달을 보시면 달이 움직인다고 느껴지십니까?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쳐다보면 달이 천천히 움직이죠. 그죠? 근데 빨리 움직인다고 느껴지십니까? 달은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이 떨어진다고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대 사람들은 달을 어떻게 표현하죠? 달이 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과학적인 사실로 보면 달은 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달은 지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구의 중력에 붙들려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안 닿는 거예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나 지구의 중력 때문에 붙들려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감각이 되세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너무 작아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너무 작아서 달이 빠르게 움직여도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비행기 어떤 각도에서 보시면 비행기도 시속 한 300km 나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각도에서 보시면 비행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천천히 가죠. 왜 그렇게 보일까요? 우리가 작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쩌면 우리의 그냥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 한 인격체가, 그 인격체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인격체를 취하신 거예요. 그 인격체가 우리와 하나가 된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감각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 진실이에요. 우리가 왜 그걸 못 느낍니까? 우리가 왜 그걸 모릅니까?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 느낀다는 표현도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제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죠? 여기 하나님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율법이라 부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율법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율법들,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연합 관계가 되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지금 그 회복을 하실 분이 바로 눈앞에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어주신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상 사랑하는 대상인 이웃과 나를 하나로 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연합관계를 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연합관계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와는 어디로부터 나왔죠? 아담의 갈비뼈로 나왔습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도 굉장히 긴밀한 연합관계 속에서 사람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질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첫 창조의 우리 원리를 보더라도 다 원래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러한 연합관계를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제가 시골 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비교적 건장한 남자잖아요. 그죠? 저희 양평 사는데요. 밤에 이제 차 타고 가서 딱 내리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깜해요. 이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끔 고라니도 튀어나와요. 별로 안 무서워요. 깜짝 놀라긴 하죠. 고라니인 줄 알면 안 무서워요. 가끔은 토끼도 다니고요. 뱀도 있습니다. 뱀. 뱀은 좀 무서워요. 그래도 뱀은 좀 도망가면 되니까 별로 안 무서운데요. 누가 제일 무서웠냐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 어둠 속에서 누가 걸어오잖아요. 무섭습니다. 왜 무서울까? 왜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할까요? 사람은 왜 긴밀한 연합관계로 지음받았는데 왜 무서워할까요? 나 자신처럼 여기는 그 연합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만 사랑하는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처럼 상대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회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사실상 그 연합관계를 회복하는 건데요. 그 연합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연합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타인과의 연합관계를 경험하기란, 그것을 누리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와의 연합관계 속에서 다른 대상이,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여 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자가 다른 사람과의 그 연합, 그러니까 나와 그와 같다고 하는 그 연합을 실제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우선되는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늘 피상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또 역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이 율법학자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주님의 답을 처음 같이 읽으면서 결국에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답은 사랑이다. 그런데 그 의미가 매우 깊죠. 모든 하나님의 율법, 성경은요, 결국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의 회복, 그것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과정도 그렇습니다. 과정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연합이 사실상 모든 율법을 이루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정과 목적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사랑 관계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다른 피조물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율법들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연합관계를 인식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 신비를 우리가 자연인으로서는,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인정하기도 못하고 인정하기도 싫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 사실을 늘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또한 이 모든 명령들은요, 그것이 과정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겨 있는 다수의 율법들, 특히 이제 도덕적 율법들, 우리 흔히 십계명에서도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율법들을 우리가 이룬 데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관계, 당연히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육신을 취하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전제로부터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경험해야 되는 그런 진리의 극치, 과학자들이 정말 사람이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과학적 원리를 발견해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감각을 넘어서는 참 사실들을 발견해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것 이상으로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진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과학으로 발견할 수 없어요. 과학 이상의 것이거든요. 신령한 것들이거든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야. 고대 기독교가 그냥 만들어낸 것이야. 읽어본 가치도 있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참 진실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과학도, 어떤 철학도, 어떤 세계관도 존재했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어떤 뛰어난 학문도 발견할 수 없는 참 진실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발 성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이 율법학자가 주님께 칭찬도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칭찬 비슷하게 받죠? 그죠? 뛰어난 질문자이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율법학자가요 참 아름다운 말을 해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율법학자가 인용을 해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도 인용을 하고요. 또 하나님은 인애, 변함없는 사랑이 할 수 있겠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꿰뚫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거죠. 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도 얻어야 됩니다. 우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고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 읽는 시간이 얼마 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실천적으로 성경을 무시해서 늘 급한 일, 학생들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수업, 봐야 되는 시험, 당장 해야 되는 과제를 늘 이렇게 따라가느라 성경이 있는 것이 늘 뒷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장년들은 뭐 직장생활이라든가 가사일이라든가 늘 바쁜 일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실천적으로 늘 성경이 있는 것은 후순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책이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학문, 어떤 책, 어떠한 사실보다 뛰어나고 특히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까지 이어진 사실을 알려주겠습니까? 오직 성경뿐이거든요. 오늘 이 좋은 질문자인 율법학자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사실상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긴밀한 연합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새로운 성품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죄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 연합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런 너무 고귀한 경험들을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주된 목적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율법학자의 훌륭한 그런 답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신 듯하지만 좀 여지를 남기십니다. 마지막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십니다. 그 후에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충분히 훌륭한 답이고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그런데 왜 천국에서 멀지 않았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어쩌면 평가를 유보하신 것인가?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그런 또 논쟁이 이어지거든요. 그 말씀에서도 확인되겠지만 아마도 짐작컨대 지금 이 율법학자에게 남은 것은 바로 그 일,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완벽하게 인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래 율법학자고 또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어떤 경험을 많이 했죠? 뭘 많이 배웠을까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율법학자들도 그런 어쩌면 아주 10중에 1이는 선한 의도를 가진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율법학자가 이제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는 가운데 아직 그가 도달하지 못한 지점은 무엇인가? 바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참 메시아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는 못하는 그런 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여기에 이 율법학자가 참으로 복되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네가 이제 하늘에 속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답을 하려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의 답을 해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모든 율법을 이루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율법이 향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을 완성할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없으면 율법을 이룰 수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사랑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답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로 모든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참 메시아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루어지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 못 박히 죽이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펼치시는 것 같으니까 보고 마치죠. 17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무슨 뜻일까 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원래 아버지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로 삼위일체와 가장 가까워지는 놀라운 지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히 사랑관계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관계에 있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렇게 더 큰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늘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늘 그러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큰 영광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늘 싸구려 편의점 음식을 평하는 거 아니지만 저도 평화 음식 좋아합니다. 잘 먹는데요. 비교적 편의점에 정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먹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는 늘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 질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를 부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명령들을 주셨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십시오. 설교 가운데, 우리 성경 공부 가운데, 구역 모임 가운데 그 질문되는 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 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갈 때 여러분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세상 어떤 그런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겨도 다툼이 생겨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는 내 친구라. 너는 내 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하나인 존재라. 너는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육적인 죽음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 목적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율법에 전체 뜻을 담겨있는 뜻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때 큰 깨달음을 얻은 율법학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는 사실 더 나은 은혜를 얻었고 이 율법학자가 이 당시에는 얻지 못했던 바로 그 일을, 율법의 완성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늘 연약하고 부실하고 다른 성경들과 꿰어 맞추지 못하여서 항상 대답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하나님 사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연구하고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실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지식을 자랑하며 그것으로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께 온 교우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